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은 그곳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열심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기도가 다 끝난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원들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이미 약조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그의 스승을 팔기로 되어 있었고 어두운 저녁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잡아갈 사람입니다라고 이미 사인을 다 맞춰놨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그의 스승에게 주었고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그를 붙잡아 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던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집 하인들과 또 그를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몽둥이로 그를 찌고 또 주먹으로 그를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해봐라 하며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려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맞으시고 또 조롱당하셨던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다음날 유대인의 최대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혀 가셔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신성 모독죄로 여겨서 그를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사람을 심판하여서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독의 권한이 필요했죠.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에 자기들 나름끼리 이 재판을 마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위해 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이렇게 어울려 지내지 않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총독 빌라도의 경우도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6월절이거든요.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장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가 직접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좀 죽여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를 찾아간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들어 예수께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였고 자기를 가리켜서 자칭 그리스도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이니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십시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세력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한 적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떠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 모함했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반란을 주도하는 정치적인 주도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의 죄를 날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죠. 만약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총독의 옷을 벗고 좌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반란이고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부러 빌라도의 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찔름으로써 예수에게 민심 교란, 황제 세금 불납, 왕 사칭, 밀란 선동 이런 정치적인 죄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저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실제 무슨 죄를 졌냐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방해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자꾸 박살내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 증거들을 조작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고발을 다 들은 이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가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당신이 말하고 있어. 빌라도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온 이것이 그들의 간계라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역사를 찾아보면 이와 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에 로마의 총독에게 와서 그를 죽여달라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반란으로 이끈 그런 주동자라고 고소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백성들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정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려 세 번이나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전날 밤 자신의 그 꿈자리를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놔줘야 합니다 라고 언질을 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도 시인했고 또 그래서 이를 놔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나중에 내리고 말지요.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량하고 의로운 목숨을 죽인 아주 불의한 결정이고 묵책임한 처사인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금도 불명예를 당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불의하게 올라간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 고발하는 말을 듣고 그를 분봉왕 회록에게 넘어줍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잠깐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마다 도지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리노이 주지사가 있고 뉴욕 주지사가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왕들이 다르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은 유대 관할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주지사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그럼 내 관할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 넘겨주어라 하고 이 빌라도가 책임을 전가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자기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헤롯에게 갑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역시 유월절을 맞이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제 헤롯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말하고 이 사람이 반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어디였어요? 지역이 가버나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은 이미 들었습니다.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거든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은요, 어떠한 진리를 듣고자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광대와 같이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아주 재밌는 일들을 했던 마술사처럼 예수가 자기 앞에서 어떤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진 않을까, 혹은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반사 이익이 있진 않을까 싶어서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에 결국 분봉왕 헤롯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그가 화려한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요,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었던 아마 보라색깔 옷을 예수님 앞에 입히고 병사들이 그 앞에서 왕이요 하면서 절하면서 또 그를 또 때리면서 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빌라도 그리고 또 분봉한 헤롯처럼 이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갖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려고 서로 이 관할권을 두고서 싸우고 있던 상대였거든요. 정적이죠. 정치적인 원수처럼 빌라도와 헤롯이 싸웠는데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 일에서는 알력다툼을 멈추고 둘 다 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분봉한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무죄를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도 오히려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신의 어떤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만든 것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도 자신의 탐심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함으로써 그 주님의 대속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두 팔과 두 못에 대못을 받고 달려가시며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오늘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무덤 가운데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고 분봉왕 헤롯 앞에서는 주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탐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요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또 오늘 귀한 복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우리의 현재 짓고 있는 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